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국함같이 할지어다.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영적인 의미를 생각합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엘서를 기록하고 있는 부두엘의 아들 요엘이 누군지 잘 모릅니다. 보통 다른 선지서들을 보면 어느 왕 때 뭐 사역했던 누구다 이렇게 소개가 있지만 요엘서에는 어느 시대에 이거를 기록한 것인지 이거 연대를 가늠할 수 있는 왕들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본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 수 있는데 요즘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엄청난 재난을 당해서 모든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것처럼 요엘이 사역할 때 이스라엘에 엄청난 재난이 밀려닥쳤는데 메뚜기 때문이었어요. 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파충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파충이나 메뚜기나 느치나 황충은 전부 이게 그 메뚜기의 종류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 우리나라와 조금 더 다른 뭐 이런 그런 생태적인 뭐 이런 게 있겠죠. 그래서 메뚜기도 한 종류가 아니고 여러 종류의 메뚜기가 있는데 이런 모든 메뚜기 떼가 몰려와 가지고 이 모든 곡식과 뭐 무슨 식물과 나무들을 이런 거를 다 긁어 먹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6절도 보시면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사자 이빨 같고 암사자의 어금니 같은 이빨을 가진 다른 한 민족. 그래서 마치 전쟁터에 적군이 밀려와가지고 모든 것을 다 태우고 사로잡아가고 끌고 가버리는 것처럼 메뚜기 떼가 밀려오면 이게 고대 사회에 정말 이게 무서운 거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늘을 까맣게 덮을 정도로 메뚜기가 몰려와가지고 사람이 재배하는 곡식뿐만 아니라 뭐 들에 나 있는 모든 풀과 나무들을 정말 다 이렇게 오늘 본문도 보시면 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다. 마치 나뭇가지를 다 이렇게 껍질을 벗겨버리는 것처럼 그 모든 나무들조차도 이렇게 하얗게 변해버릴 정도로 무서운 이 재난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메뚜기 때가 한번 지나가면 과수원을 경작하던 사람들이나 포도 열매를 수확해서 포도주를 생산하던 사람들이나 농부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정말 이게 어떤 절망밖에 남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5절 보시면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뭐 포도 열매를 수확해서 포도주를 만들던 사람들도 이게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사람도 통곡하고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모든 농부들은 더한 거죠. 그래서 오늘 보면 11절과 12절을 보시면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마치 물이 마르고 뭐 이렇게 잎이 시드는 것처럼 모든 것이 다 메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을 가장 직접적으로 느끼는 사람들은 농부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온 세상이 메뚜기 때문에 다 메마르고 모든 곡식과 뭐 이런 열매들이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을 구하기조차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9절 10절 보시면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소제와 전제는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거고 전제는 기름이나 뭐 술로 드리는 건데 이거 뭐 기름 짤 곡식조차 없고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포도주를 만들 열매조차 없으니 뭐 이렇게 곡식으로 드리는 이 모든 재물을 구하기조차 어려워 가지고 이거 성전에서 제대로 재물을 드릴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되어 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아마 부두엘의 아들 요엘이 사역할 때 이스라엘 땅에 엄청난 메뚜기 떼가 몰려와가지고 이런 비참한 일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엘서에서 이 메뚜기 재앙을 읽고 있지만 구약의 맥락 속에서 메뚜기는요 일종의 심판의 한 가지 형태인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애굽에 열 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제일 먼저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개구리, 이 뭐 이러면서 쭉 순서대로 열 가지 재앙이 임하는데요. 제일 마지막에 애굽을 꼬꾸러뜨린 것은 장자가 죽는 것입니다. 모든 초태생에 다 죽었어요. 그게 열 번째 재앙이 제일 무서운 거고 그 열 번째 재앙 장자가 처음 난 것이 죽는 것보다 더 덜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것은 흑암이었어요. 흑암. 흑암은 뭐냐면 태양이 빛을 잃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의 우상이 신들이 많았는데요. 그 중에서 제일 강한 신이 태양신이었어요. 그래서 애굽 왕 파라오는 태양신의 아들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했던 재앙은 태양신. 그 자기들이 우상이 많았는데 그 중에서 최고로 힘이 세고 모든 신 중에 왕, 태양. 근데 그 태양이 빛을 잃었어요. 그게 장자가 죽는 것만 못하지만 여하튼 가장 무서운 재앙. 그런데 여덟 번째 재앙이 뭐냐면 메뚜기입니다. 그래서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이렇게 재앙이 있다가 태양이 빛을 잃는 가장 무서운 재앙 바로 앞에. 그러니까 사실 여덟 번째 재앙이라는 거는요 이 메뚜기 재앙이 그만큼 고대 사회에 무서운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0장을 보면 그 재앙이 쭉 나오는데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가지고 땅이 어둡게 되었다고. 그래가지고 그 앞에 우상 우박 내려가지고 다 무너진 그 남아 있는 곡식 뭐 이런 나무 열매 전부 다 먹어가지고 애굽 땅에서 푸른 것이 남지 않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출애굽기 10장에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메뚜기는 이 메뚜기 때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세상에 타락한 세상에 혹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세상에 보내는 엄청난 심판의 일종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 28장을 보시면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신명기 28장 3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신명기 28장 38절입니다. 신명기 28장 3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그리고 신명기 28장 42절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4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사는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재앙을 심판을 선언하실 때 신명기 28장 38절에도 네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을 거다. 신명기 28장 42절에도 네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산은 메뚜기가 먹을 거다. 이 두 번이나 언급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 메뚜기는 하나님의 법을 어긴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어떤 징계요, 어떤 심판과 경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본문을 읽을 때 인생의 모든 고통과 모든 질병과 모든 재난이 다 죄의 직접적인 결과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에 밀려닥치는 재난, 인생에 밀려닥치는 고통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더욱이 요즘 같은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지를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온 세상에 고통을 당하는데 이게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시려고 하는 어떤 손길, 어떤 교훈,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는 어떤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우리가 이런저런 사건을 겪을 때 내가 이런 사건 혹은 이런 어려움 혹은 이런 재난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거냐, 이거를 깊이 묵상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요, 슬퍼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인생의 고통과 재난을 그냥 어쩔 수 없는 거야, 그건 뭐 어떻게 하겠어, 기후변화 때문에 메뚜기 생긴 거지, 내지는 뭐 그냥 코로나 뭐 이거 그냥 생긴 거지, 이렇게 담담하게 아무런 문제가 아닌 것처럼 그냥 그렇게 넘어갈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이 5절이든 8절이든 9절이든 11절이든 오늘 본문이 계속 말하는 것이 뭐냐 하면 슬퍼하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한 같이 할지어다.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 약혼한 남자가 죽어도요 고대 사회는 과부가 됐어요, 약혼을 해도. 그러니까 나는 아직 어리고 약혼밖에 안 한 거예요. 시집을 가보지도 않았어요. 첫날 밤을 누리지도 못하고 신랑과 살아본 적도 없어요. 근데 약혼을 했는데 신랑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하늘이 무너지는 고통이었겠어요. 그러니 그렇게 하늘이 무너지는 고통을 겪은 젊은 여자가 이렇게 처녀가 약혼하고 결혼해서 살아보지도 못하고 남자가 죽어서 평생 과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 속에 빠졌을 때 얼마나 비참하게 통곡하며 울부짖겠느냐는 거예요. 마치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라도 그렇게라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한 같이 할지어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울어야 된다. 그러니까 너희 술 마시고 취하는 자들도 울어라. 제사장도 울어라. 다 이렇게 울어라. 너희 농부들도 울어라. 아 이렇게 울어라 울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큰 고통과 아픔이 밀려닥치면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대수롭지 않게 나는 뭐 아무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고 이 고통과 아픔을 생각하면서 또 이 고통과 아픔에 시달릴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에 여러분 이 포도주 마시는 자들 또 무슨 농부들 제사장들 이런 거는요 이 요엘은 농부가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이 요엘은 포도주 안 마시는 사람일 수도 있었다고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이 이 사람 저 사람 다 불러가지고 너희는 울지어다 애곡할지어다 뭐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의 고통을 또 헤아리고 있는 거죠. 이를테면 나는 고통스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를테면 코로나 때문에 뭐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고 하지만 어떤 사람은 코로나 때문에 뭐 부자되고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하는 일이 더 잘 되고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내가 고통스러우냐 고통스럽지 않느냐 이거를 가지고 울고 아는 게 아니고 내 주변에 나는 괜찮지만 고통당하는 다른 사람, 나는 살만하지만 어려움을 당하는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 고통과 아픔을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것이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도대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는 것을 깊이 생각해서 그거를 젊은 사람들 자녀들에게 말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 2절과 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본문 2절과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소에 말할 것이니라. 늙은 자들에게, 늙은 자들은 인생을 많이 살았어요. 연장자예요. 삶을 보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물론 늙었다고 다 삶을 보는 지혜가 있는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오늘 본문이 늙은 자, 땅의 주민을 부르시는 이유는 너희가 살 만큼 살아서 인생이 어떤 것인지를 아니까 이 메뚜기 떼가 온 세상을 뒤덮은 이 엄청난 재난 속에서 너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느냐 또 이 자연적인 사건인 것처럼 보이는 사건 속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지를 잘 생각해서 자녀들에게 영적인 교훈을 줄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 그리고 자기 자녀들 그리고 후대의 자녀들에게 이 메뚜기는 자연적인 사건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백성 정신 차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다. 그거를 잘 깨워가지고 네 자녀들이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해야 될 역할이 늙은 자들, 나이 많은 부모들에게 있는 것이다. 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인생을 많이 살았다는 것은 나이가 먹었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사건 중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시는 손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어떤 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수 있도록 불러내는 그런 지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그런 지혜를 가지는 것이 나이 많은 사람의 사명이라는 것을 이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 속에서 또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재난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거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될 거냐 그거를 잘 생각하면서 우리 삶의 영적인 의미를 생각하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메뚜기 자연적인 재난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 모든 인생 속에서 인생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여러 가지 사회적 현상 속에서 우리 같으면 코로나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